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열병식을 열고 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개량형으로 보이는 전술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예방적행동센터가 세계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을 올해 최고의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진행자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 등을 통한 전통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직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9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석 달 만에 또다시 열병식을 열어 몸집이 더 커진 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보이는 전술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앞세웠던 북한이 연이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됐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서 북극성 OCOC라고 적힌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여러 발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등장했습니다. 신형 SLBM 공개는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 4시옷을 처음 선보인 지 3개월 만입니다. 북극성 5시옷은 북극성 4시옷과 동체 길이는 비슷하지만 더 굵어지고 탄두부가 길어진 것으로 파악돼 다탄두 탑재형 혹은 사거리 연장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틀어진 혁명 강군의 위력을 과시하며 수중 전략 탄도탄, 즉 SLBM 세계 최강의 병기가 동원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직경과 탄두부 길이가 더 커진 것으로 미뤄 사거리를 늘린 신형 SLBM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불과 석 달 만에 신형을 개발했다기보다는 북극성 4시옷과 5시옷을 병행 개발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한국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SLBM은 미 해군이 과거 보유했던 다탄두 SLBM인 포세이돈과 유사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핵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둔 모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발전 진화 단계에서 정상적인 그 미국의 SLBM의 그 중간 버전으로 볼 수 있는 포세이돈 단계까지 왔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뭐냐면 70년대에서 90년대 정도 수준에서 쓰던 SLBM의 모습을 갖춰간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즉 SLBM을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SLBM을 잇따라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열병식까지 열면서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인 것은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힘든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길을 계속하겠다. 불안정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된 행사였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 열병식엔 또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전술미사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개량형 추정 모델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존 KN-23보다 탄두 모양이 뾰족해지고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도 한 축 늘어났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있는 조종석 역시 기존 것과 다른 형태입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KN-23은 대남용으로 이미 한국을 사정권에 둘만한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한 상태라며 미사일 전체 길이가 늘어난 것은 탄두부 길이를 늘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의 탑재를 위한 개량형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정도 길이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탄두부 쪽에 어떤 길이를 좀 더 길게 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나 되는데 이건 추정일 뿐이고 일단 뭐 사거리가 낮춘 지 그랬는데 왜 또 새로운 게 나왔을까를 봤을 때는 아마 거기다 뭐 전술핵이나 이런 거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2019년부터 연이어 시험 발사했던 이른바 단거리 미사일 신형 4종 세트 가운데 이스칸데르 모델을 내놓은 것은 현재로선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유일한 전술 미사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남 압박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칸데르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보여줬던 핵탄두를 봤을 때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에 실제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건 이스칸데르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던 얘기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명시적인 메시지라고 봐야죠.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KN-23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할 당시 사거리 600km 이상,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600kg, 직경은 92c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세계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을 올해 최고의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위기 발발 가능성과 파급 효과 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단계를 부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외교협회 CFR 산하 예방적 행동센터가 14일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설문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위협을 총 3등급으로 분류한 가운데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 티어 1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문에서 각각 최고 단계인 높음을 부여했습니다. 보고서가 정의한 높음은 미국의 국익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 또는 핵심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사시 사태가 실제 일어날 경우 미군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 가운데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모두 최고 단계인 높음으로 분류된 건 북한 문제가 유일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이 2019년과 2020년 최고 위협이었던 미국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능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등급 중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 효과가 보통인 문제들로는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적 혼란과 폭력, 시리아의 민간인 학살, 베네수엘라의 경제, 정치 불안정에 따른 난민 폭증 등이 꼽혔습니다. 또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이 낮지만 파급 효과가 높은 사안들로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압박에 따른 미국과의 심각한 위기 촉발, 이란과 미국 또는 동맹 간의 무력 충돌,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 격화,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테러 등이 지적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최고 위협으로 분류됐던 미국의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공격은 여전히 1등급에 해당되지만 더 이상 발발 가능성은 높음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두 번째 위험군인 티어2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러시아와 인도 간의 국경 분쟁 확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 남중국해 문제는 급변 사태 발발 가능성이 낮음으로 분류됐지만 파급 효과는 높음으로 분류된 가운데 보고서는 이 문제가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는 한 단계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위험군인 3등급 티어3에는 아르메니아와 아르제바이잔의 정전협정 파기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 등 약 6천여 명에게 보낸 설문 가운데 응답자 550명이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또 다양한 인터넷상 소셜미디어에서의 답변도 질적 연구 표본에 포함됐으며 이를 종합해 세 단계의 위협군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대회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은 오늘 즉 15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와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유선으로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핵심 외교 안보 지명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국무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국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직 당국자들은 이들의 전문성에 주목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 등을 통한 전통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국무부 인사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인사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들 외교안보 분야 지명자들이 공통적으로 관련 분야에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impressive, experienced, and I would even say very high-powered team of professional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장관과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통칭해 고강도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미국이 지난 몇 년간 매우 복잡한 도전에 직면했던 북한과 이란 등 중요한 외교 정책에 있어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부장관에는 북한, 이란 등과 핵협상을 벌였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와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각각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내정된 상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까지 합치면 이들 모두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국무부 고위직을 지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국무부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일제히 외교안보 분야에 포진하는 건 과거 행정부에서 쉽게 볼 수 있던 현상은 아니라며 특히 기존의 외교 방식을 탈피하고자 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선 더더욱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날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점 또한 행정부 내 업무 조율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과의 협상 등을 놓고 셔먼 지명자 등과 함께 일했던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들 인사들이 대북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일종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ndy Sherman knows why. And Tony Blinken knows why, and all these people know why. And so they come extremely.
셔먼 지명자나 블링컨 지명자 그리고 또 다른 내정자들 모두 당시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과거 어떤 노력이 잘못됐었는지 등에 있어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은 새 지명자들이 대북 정책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통적인 외교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링컨 지명자의 부장관 시절을 포함해 약 35년간 국무부에 근무했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인선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정부 경험이 있는 올스타 팀을 고른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elect Biden has picked an all-star team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 in government.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교 정책에서 100% 성공을 거둔 적은 없지만 이들 지명자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유능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관계 재건과 민주주의 정부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일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한순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수준에서 협상을 벌이면서 실무진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들 지명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great differences between Trump and Biden is Trump believed that no one's opinion mattered except
국무부 재직 시절 지명자들과 함께 일했던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커트 캠벨 내정자와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지명자 모두 한국처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할 때 미국의 이익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People like Kurt Campbell and Tony Blinken and Jake Sullivan think that U.S. interests are best served by working in concert with like-minded.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특히 블링컨 지명자는 부장관 재직 시절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대표들과 약 2년 동안 매년 3차례 정도 만났다며 당시 블링컨 지명자의 목표는 세 나라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캠벨 내정자에 대해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며 특히 동맹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캠벨 내정자가 1년에 10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는 등 상대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 등과 대화 채널을 개설해 대북 정책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ee this as good news for our alliance and good news for our partnership. And I certainly
캠벨 내정자 등에 대한 인선은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유엔 대사에 지명된 린더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그린필드 지명자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관심이 많은 인사라며 아프리카에 에볼라 전염병이 퍼지던 당시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였던 그가 한국 정부와 한국 인사들과 회동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당시 그린필드 지명자가 한국 등에 도움을 요청한 건 한국을 영내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의회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할 인사들이 대거 교체됩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동맹 공조와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탈환한 상원 외교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밤 메넨데즈 의원이 새 외교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온 메넨데즈 의원은 과거 외교위와 가졌던 의회 내 몇 안 되는 초당적 위원회로서의 형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를 대표해온 인물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향에 관한 정밀한 파악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 결국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북한 문제 해법으로 대중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동맹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제안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척 슈머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대북 제재 지속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과 후퇴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가 담긴 중간 단계 합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은 오는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주제를 마지막으로 2년간의 위원장직을 마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 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간사였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대화와 강력한 제재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VOA에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한 뒤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nsifying economic sanctions. 가드너 전 의원과 함께 추진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지난 회기 마키 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상원 군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리드 의원도 북한 문제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압박 복원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리드 의원은 지난해 VOA에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자간 일관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y have to do it in conjunction with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to a degree, the Chinese.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단연 단위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는 하원 외교위에서는 엘리엇 앵겔 의원의 낙선으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신임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돼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처럼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선 안 된다며 실무 협상을 통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직은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라 의원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딜 속 스몰딜을 미북 협상의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스몰딜로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분야 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로 주한미군 유지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북한 등의 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제3국 제품의 부품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 북한 등에 대한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보도자료 두 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는 이날 외국의 군사정보기관이 운용하는 최종 단계의 완성 제품에 유입되는 모든 미국산 기술과 미 국민의 지원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이 정의한 외국의 군사정보기관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무허가 대량 살상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시된 특정 기관에 미국민이 외국산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정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테러 지원국, 제재 대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과 역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이들 나라들과 관여할 때 검토해오던 군사 목적의 최종 사용 통제 제한품 목록 MEU의 범위를 수출 당국의 규정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군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화학 무기, 로켓 체계, 무인기와 관련한 군사 목적의 최종 사용 통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해당 무기와 연계된 운용, 설치, 정비, 수리, 개조 등 미국의 모든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자격 심사 요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 조치가 오는 3월 16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직접 영향받는 외국의 군사정보기관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의 기관 외에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이날 정보, 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장관의 잠정 최종 규칙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과 함께 미국의 7대 적대 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공표 즉시 발효되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이 2019년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13973호에 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13973호는 외국 적대 세력들에게 통제받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보 통신기술 거래 과정에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경제분석관과 국가정보국장실 ODNI 자문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교수는 이날 VOA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 등 적대 세력에 대한 최종 무기 제품 공급에 관여하는 3자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t may be that they're trying to lean toward a third party kind of activity against North Korea.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또는 미국민으로 한정했지만 정보 통신 기술망의 경우 미국의 지적 재산권의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제3국의 부품 생산도 연기가 돼 있는 만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지난 8월 전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들어간 3국 생산 반도체의 화웨이 장비 공급 차단 방침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everything is open and possible and under study.
특히 이와 관련해 타이완, 한국, 일본, 유럽 내 반도체 생산자들이 중요한 고려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 지속성 담당 차관도 지난해 7월 초정밀 전자제품의 경우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연계한 규제 허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수출입 허용 상세 품목에 대해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며 특히 무인기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한 점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무인기 역량 증진 배경에 미국산 기술이 쉽게 유입되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f they get U.S. technology, they can advance their technology fairly quickly, and they aren't very expensive.
미 국방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첫 소형 무인기 체계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등의 적대 세력의 기술 확산을 우려한다며 특히 값싼 단가가 세계적 범위에서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모두 27차례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재지정 등의 대북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주무부서인 재무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부터 2017년 9월에 나온 마지막 행정명령 13811 공호 등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근거로 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재무부의 대북 제재는 모두 2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였고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도 2건 포함됐습니다. 2017년에 7건, 2018년 11건, 2019년 5건, 그리고 2020년에는 가장 적은 4건의 대북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임기 전반기인 2년 동안 제재가 집중됐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2017년 독자 제재 건수가 2018년에 비해 많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27건의 제재 조치에서 절반 이상인 18건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나온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광물과 소프트웨어 거래와 판매, 구매 등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거나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저해 행위 등에 관여한 대상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개인이나 기관 등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3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절반을 넘는 18건의 제재 조치가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양상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490개의 단체와 개인이 재무부 제재 대상이 올라 제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대북 제재가 북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대북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ad a very important effect on bringing the chairma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구당 39호실 고위직 출신 탈북민 리정호 씨도 앞선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전후에 채택된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 회사들 그리고 개인들, 북한 무역 운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했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 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시켜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입 시장을 막아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십 배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심대한 타격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2008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던 북한을 2017년 11월 다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단이 제외되고 쿠바가 재지정되면서 현재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개로 이들 국가들은 무기 판매와 수출 금지, 경제 원조 금지 등의 제약을 적용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4년 동안 매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북한에 대한 지정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부작용을 미친다는 일부의 지적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폼페오 장관은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기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것도 미국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담배 종이를 수출한 인도네시아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28차례에 걸쳐 수출 대금을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제조업체 PTBMJ사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대성무역 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TBMJ사는 담배 종이를 수출할 당시 최초에는 납품 장부에 대성무역총회사를 명시했지만 이후 북한 업체의 요구로 제3국에 있는 중개업체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약 96만 달러 상당의 담배 종이 수출 대금을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8차례에 나눠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런 행위가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연방 규정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직원이 거래 당시 북한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최초 거래일 이전 5년 동안 제재 위반에 대한 벌금 안내 등을 받지 못했고 북한과의 거래에서 얻은 수익은 회사 전체 수익 가운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참작해 처음 상정된 벌금 127만 달러가 아닌 101만 6천 달러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이 외국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나 지역, 인물과의 상업활동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의 필요성과 쿼드의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공동기고문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질서를 강화할 수 있을까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권력의 균형 언급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침략에 대한 물리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질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며 이는 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되는 경고로 읽힌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점증하는 중국의 물리적 힘이 영내의 미묘한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모험주의를 대담하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행태를 방치하면 영내 오랜 평화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린 아시아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차기 행정부의 과제는 영내 국가들과의 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압박, 또 이에 따른 미군 철수 위협 등으로 약화한 동맹관계 복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중견제를 위한 맞춤형 연합체 축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또한 군사 분야 등으로 세분화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영국이 제안, 즉 주요 7개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D10,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군사훈 분야에서는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참여한 쿼드를 확대함으로써 대중군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캠벨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무서운 경쟁자로 취급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찰스 쿱찬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아랍뉴스에 기고한 바이든은 미국 동맹국과의 연합통한 대중전략 구축해야 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쿱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로 대중전략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되는 미중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맹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중국에 맞서는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수입 경쟁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난 20년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점을 쿱찬 교수는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압박한다면 모두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쿱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현재 유럽연합이 하는 듯한 일방적 행동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민주국가 동맹국들과 손을 잡아야 지적재산권 탈취, 해로운 무역 관행 등 중국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쿱찬 교수는 이어 미국과 동반자 국가들은 인권 옹호에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단결하면 퇴보한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입국장은 13일 바이든의 아시아 관련 첫 대담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 캠벨 전 차관보 내정으로 아시아 역내에서 차기 행정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캠벨 전 차관보가 영향력이 커진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전략자이자 중요한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신설한 인도태평양 조정관직은 전례 없는 것으로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캠벨 전 차관보의 인선은 중국과 아시아 전략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국장은 그러면서 의회와 외교가에서도 동맹 강화, 주요 기술 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보호에 대한 대중 압박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국내외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리치먼드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방지 담당 대사는 14일 인신매매 정책이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인신매매와 방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자국민들을 외국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들이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한나라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할 경우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가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광범위한 외교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road array of options. Diplomatic efforts to raise the issue. And encourage the government to stop forcing people to work. 다자간 협의가 동원될 수 있고 인권 우려 상황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고 교역을 묶어버리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스스로의 생존이라는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둔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자국민들을 국내외에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을 인신매매해 벌어들인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의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면서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집장촌에 팔려가거나 강제 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원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하원에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의회 내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의 주디 추 의원은 13일 한인의 날을 맞아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118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한인들이 미국에 처음 정착한 날을 기념하며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공헌을 되새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은 현재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11월 3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3명의 한국계 미국인 하원의원 중 한 명인 김 의원의 첫 한국 관련 결의안이기도 합니다. 한편 결의안이 발의된 이날 의사당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한 하원의원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13일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미주 한인의 역사와 업적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과 한인들의 노력을 기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03년 102명의 한인이 미국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인 사회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주 동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16도를 맞은 미주 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18년 전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선조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었고 그 정신은 고스란히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2명의 작은 규모로 시작한
문 대통령은 미국 내 한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지 병원과 복지시설, 경찰서에 개인 보호 장비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희망을 줬다며 그 역할과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특히 미 연방의회 4명의 한인이 진출한 것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 대중문화는 물론 스포츠와 문학계에서도 미국 내 한인의 역할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자랑이 되고 있다며 2020년은 미주 한인 역사에 획을 그은 격동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경제 강화와 강력한 국방,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한인들의 공로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인의 날은 미한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곳곳에서는 13일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이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둔 행사를 열었는데요.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is virtual celebration of Korean American Day. In 2005, the U.S. Congress declared January 13th Korean American Day. And for over a decade, KEI has been hosting annual celebrations in Washington, D.C., highlighting the engagement.
주한대사를 역임했고 신은경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스티븐스 소장은 개회 연설에서 지난 2005년 미 의회가 미국 내 한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했다면서 KEI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회기가 시작된 새 의회에서 4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하원으로 일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매우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평화봉사 단원으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스티븐스 소장은 1980년대 외교관으로 서울에서 근무한 데 이어 2008년 주한대사로 부임했었다며 수십 년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했던 것이 직업적으로 중요했고 자신의 삶에 많은 기쁨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And I'd also be able to be that cool old lady who understands BTS lyrics without the subtitles. Or at least I understand.
지금은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을 번역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스티븐스 소장은 미국 내 한국어 교육에 공로가 큰 두 사람에게 상을 수여한다며 두 명의 한인 여성 학자를 소개했습니다. 미동부 뉴저지 럿거스대 조영미 교수와 버먼트 미들베리 칼리지 강사희 교수가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의 수상자로 이들은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 30년 넘게 한국어를 전파하고 교육하며 겪은 일들을 나눴습니다. 조영미 교수는 1980년 미국의 유학생으로 와 스탠포드 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동아시아 언어문화부와 일하면서 자신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사희 교수도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지난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시작한 방탄소년단으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Learn Korean with BTS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7인조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미국 대학생의 관심을 한국어 교육으로 연결한 본보기로 미들베리 칼리지 내 외국어 강좌로 인기가 높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두 교수의 가장 큰 성과로는 1990년 중반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을 보급한 점이 꼽힙니다.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는 현재 150여 개 대학 180여 명의 교수를 회원으로 두며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한국어뿐 아니라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인물은 연방하원 개회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선서해 화제를 모았던 워싱턴주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입니다.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은 축하 연설을 통해 한국계 인사들의 진출로 미국 내 한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며 한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인들 스스로 미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So on Korean American Day in 2021, let's take pride in the fact that we contribute so much both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the motherland in Korea. I often tell people that I am a proud African American woman. But I will always be a daughter.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인 캘리포니아 출신 영김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 118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언론 매체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된 데는 다양성이 있다. 내가 연방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한인 여성이라는 점이 뿌듯하다며 생동감 넘치는 한인 사회가 내 관할 지역에 있다는 것에 겸손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미셸 박스틸 의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공동체의 목소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한인의 날뿐 아니라 매일 한인을 축하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대신해 옹호하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올해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한인 사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한인회,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한인회들은 이날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요. 시카고 한인회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로 행사를 생중계했습니다.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은 시카고 한인회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한인 사회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은 한인 소규모 비즈니스, 군인, 지역사회 지도자, 공무원 등을 언급하며 미국 사회를 위한 한인들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밖에 워싱턴의 본부를 두고 미주 한인의 정치적 신장을 추구하는 한인협의회 시카는 성명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한인들의 현 상황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한인사회, 약속, 위험, 역설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지 한 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한인이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탄압하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은 니카라과의 마빈 라미로 아귈라 가르시아, 왈마로 안토니오 구테레즈 메카도, 그리고 피델데 헤수스 도밍게즈 알바레즈 등 3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니카라과의 부패한 정권을 돕고 이득을 취한 자들입니다. 마빈 라미로 아귈라 가르시아는 니카라과 대법원 부원장이자 국가 산디니스타 리더십 평의회 정치 서기 겸 대법원 행정사법 평의회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정권 지지자들을 선발해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곳입니다. 또한 아귈라는 정치 서기로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물릴로 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고 친민주적인 반대파 세력을 탄압하는 데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왈마로 안토니오 구테레즈 메카도는 국회 부의장이며 경제산업예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는 논란 많은 외국 에이전트법을 옹호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니카라과의 개인과 기관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매달 자세한 보고서를 내무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그 같은 개인과 기관은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위협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개인과 단체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델데 헤수스 도밍게즈 알바레즈는 레온에 있는 니카라과 국립기흥철의 총수로 많은 니카라과 시민과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밍게즈는 니카라과의 독립적인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수색을 지시하고 기흥철을 동원해 언론인을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도밍게즈는 전직 야당 부의장과 오르테가 반대 세력 구타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또 오르테가 정권에 압력을 가해 탄압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장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월 20일 수요일, 조셉 로비네츠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거는 미국인들의 기대와 앞으로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전문가 분석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미 대통령 취임식 특집,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